로마서를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미리 예고를 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 데는 아마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좀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14번으로 나눠서 한다 할지라도 좀 스피드가 빨리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한 그릇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잘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오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도 여러분께 뭐 예전에 많이 듣고 알았던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반갑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젊은 시절에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로마서가 이런 굉장히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책이구나. 분명 그런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아이디어들이 거기 많이 담겨져 있고 한번 들어서는 좀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쉽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요일 밤에 보통 이제 루틴으로 하는 게 이제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요. 걷는 이유는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후들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걸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다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성경을 오디오로 끼고 듣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이제 성경 본문 내용을 앞뒤좌우로 쭉 들을 때는 아주 잘 들어와요. 속속.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놓쳤던 게 어떨 때는 귀로 들으면서 또 잡혀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좋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쭉 앞뒤좌우 해가지고 쭉 여러 장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어제 약간 한계를 느꼈어요. 야 이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참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는데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직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봐요. 3장 4장의 내용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저희들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조금 더 확대되어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 2장 9절의 말씀은 뭐냐면 모두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 하반부와 2장 전체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양심이 율법이 되어 역사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온전할지 모르겠네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한결같이 죄 아래 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어떤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특별한 선별된 피조물입니다. 물론 인간과 같이 인격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일종의 창조 언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인간은 인격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없다. 모두가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든지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든지요. 그러니까 인격자인 우리보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더 높은 어떠한 법이 존재한다. 그럼 그 법이 뭐냐? 그냥 어떤 힘인가요? 그냥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면 돌이나 나무 같은 물건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좀 철학적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철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능가하고 인간을 제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그 인격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말이죠. 23절에도 또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바울이 9절에 이 말을 선언하고 나서 이 앞서 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을 선언하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장한 선언한 이 내용이 옳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섯 군데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상상을 해보면 이것을 바울이 당시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카피해서 쓴 게 아니라 암기한 내용들. 바울은 대단한 그 구약 학자이죠. 랍비이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그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그 인식이 내용에 대한 어떤 암기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이 여섯 개의 구절이 팍팍팍팍 떠올랐을 거예요. 머릿속에. 대표적인 것은 시편 14편 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여전히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택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가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생겨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불러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사실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율법에 대한 이슈를 계속 여기저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 또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율법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양심은 아무 이슈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율법이 말을 하겠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원래 바울사도는 민족주의자여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 율법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드레스 하시고 결국은 그의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민족들을 제압하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율법이 설 것이고 율법화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수단일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사도의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꽉 채워져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율법주의, 민족주의. 1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핍박하기 위해 갔던, 율법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갔던 바울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증명될 수 없었던, 적어도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예수가 나타났어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사울이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바울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몸에 누가 한번 펀치를 팍 해가지고 그거 한번 맞는 것도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믿고 살았던 나의 삶을 여태까지 지탱해줬던 그 원리가 하루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지가 됐던 것,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나는 이것, 많은 분들에겐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컨트롤 의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오름에 사로잡힌 분들도 많아요. 제가 뭐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책에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텍스트북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들어보면 정말이야? 정말 저렇게 생각하셔? 할 정도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혀 예측지 않았던, 전혀 상상지 않았던 그런 일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생각이 깨어질 때, 저의 삶 속에도 물론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변혁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어떤 살아오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려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잘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바울이 그걸 겪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율법이라는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바울에게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도 눈먼 상태로 한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니까 그냥 구약 성경 암기한 내용들을 어디다 도대체 예수를 껴맞춰야 되지? 결국 율법에는 답이 없었구나. 율법 자체가 답은 아니었구나. 율법은 귀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 옳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율법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느냐?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결국 율법은 답이 아니라 율법은 질문이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와요. 질문이 이상하면 답도 어려워요. 제가 토요일마다 사랑방 질문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이상하다 그래요. 그 질문 잘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가 주느냐? 과연 답은 어디 있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 외에 21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과 함께 나타난 종말의 상황 속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저는 이 말이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이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타당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제 바울사도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스토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추상적인 어떤 thing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내는 스토리라인인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는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였던 사람도 옳았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옳았음이 증명된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고 결국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도 옳았음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제가 어떤 분이 저분이 맞아, 저분이 옳아.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옳았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옳음만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했던 나의 옳음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도 옳다고 증명되는 사건. 하나님이 옳았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성립되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나도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사건을 바울사도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통쾌했던 게 뭐냐면은 1장 그 1절 이후에 첫 번째 섹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참지 못하고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2주 전 설교예요. 그때 네 가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구약의 말씀에 이미 나온다. 이게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 네 가지가 복음의 요소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네 가지가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게 맞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자, 볼게요. 첫 번째,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도 눈먼 상태로 다시 구약을 회기했을 것이고 기억 다시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우선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바울은 혼자 들어가서 독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독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독학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파들어간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바울에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고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된 거죠. 바울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자,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교리로 컨디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라는 말로 그냥 싹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면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소유격이거든요. Of Christ, of Jesus Christ. Faith, 믿음, 신실하심,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좀 혼란할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여기에 모든 걸 담아내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었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당연하죠. 성경이 가르치는데 어디에 가르치나요? 온 곳에서 다 가르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그것 투성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22절이 로마 3장 22절이 그 개념만을 반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굉장히 돋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내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구원.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게 뭐냐면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삶.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나를 위하여. 물론 맞죠. 나를 위하여. 근데 그가 하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꾸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뭔가 자기가 했다는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를 삼으려고 그래요. 결국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이 중심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이 타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원되심, 하나님 스스로 신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결국은 증명됐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야? 우리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뭐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합니다. 곧 무엇을 믿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의 삶은 100% 율법의 온전한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랐어요. 심지어는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의 삶으로의 순종, 두 번째는 그가 죽으심으로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망했냐? 무덤에서 썩어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죠?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도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바로 그 오르심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이건 좀 저희들에게 그렇게 아주 생소하진 않습니다만 단어는 어렵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redemption, 그러죠? redemption, redee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redee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쓰죠. 예를 들어서 빈 병을 가져오면 그 병을 redeem 해줍니다. 그 redeem, 그 병값을 치러줍니다. 그죠? 쿠폰이 있어요. 쿠폰이. 근데 그 쿠폰을 리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자, 이 리딤의 개념은 구약성경에 어디 등장하냐면은 바로 형제가 형제의 것을 리딤해 주는, 이 속량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 형님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형이 쫄딱 망했습니다. 네,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쫄딱 망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 형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차압당하고 다 압류당할 위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을 속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저의 물질을 들여서 그 모든 차압될, 그 모든 압류될 물건을 제가 삽니다. 그리고 형이 일반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예?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속량했으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게 대신 갚아주는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지 않으면,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어떤 형이 있습니다. 형이.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내셨다는 거예요. 속량 대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 그대로 제물입니다. 제물. 화목시키는 제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막혔습니다. 막힌 이유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짐승을 가져오죠. 자, 짐승이 제물이 됩니다. 그럼 짐승을 가져가면 그 짐승을 레위인이 잡습니다. 일단 목을 따가지고 피를 쫙 받습니다. 그 피를 받으면 또 제사의 어떤 과정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스킨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구분하고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육체를, 그 죽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하죠?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 그릴 위에다가 탁 올려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 제단에 올라가면 막 불이 막 훨 타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단에는 이제 계속 숯이 타고 있어요. 예? 숯이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열기 속에서 말라 들어가고 타 들어갑니다. 가끔은 불이 붙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까만 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몸이 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나의 죄를 저 짐승이 지금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해결해 주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바로 제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단. 그 제단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지키던 군인이 신 포도주에다가 스펀지를 담궈가지고 장대에 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물 닦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단 위에서 타들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그 타들어가시는, 말라들어가시는, 완전히 컨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예수님이 절대로 손해본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수많은 백성들, 이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시고 속량하여 사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 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 증명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For everyone. 모두. 믿는 모든 자에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라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결국은 누구도 차별이 없으니까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나갈 자격이 없나 봐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구약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다. 오직 믿음의 원리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행위로 안 된다는 건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과 그 다음에 속량과 이 화목제물의 원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의로우심 속에서 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우리가 자녀 됐다는 사실을 자꾸만 모르고 머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머슴인 줄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유용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해요. 아들인 걸 모르니까 머슴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머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죠. 어떻게 일하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에?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미리 다 알아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물도 떠가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내려고 하고요. 그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머슴에게 종에게 주인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아주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혹시라도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날리면 진짜 난리다. 이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수건에 꼭꼭 싸서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갖다 드립니다. 심지어는 종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종들을 불러놓고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건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엄청난 투자액이거든요. 그거를 주면서 야 비즈니스 해라. 거기에는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주인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날렸다가는 나는 쇠고랑 차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서 여기까지 갖다 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애굽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광야의 삶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심플하지 않아.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않아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옳으심이 나의 인생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믿는다라는 어떤 단 한마디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믿음을 의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증명된 그 믿음이 나의 삶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도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점수 매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벌 줄까 지금 따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A, B, C, D, E, F, G 매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겨우 패스할까? D? 너는 D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고난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들과 동일한 자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알아서 다 하는 자녀 같지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지고 그런다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많은 지금 막 잡다한 고민거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뭐 솔직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 아버님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는 어느 한계점에 왔구나, 변화가 필요하구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육신은 움직이지 않는데 정신은 너무 맑아요. 육신의 어떤 능력대로 하면 이제는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시고 이러니까 어떤 기관에 모시고 모신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짐짝처럼 그쪽으로 옮겨지면 결국 밤에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묶어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정신 너무 맑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뭘 해야 되지? 온 가족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옳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보여요, 모든 게. 근데 그 순간 겪고 있는 현재에는 너무 어려워요.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하나님, 아내 남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구원의 풀 픽처에 들어가면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노래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권입니다.